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1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예배 안 가도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건 그냥 코로나와 거리두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세계 선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에만 아직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계 교회도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북한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드림교회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 교회입니다. 거의 80%가 탈북민들입니다. 한 5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 80여 명, 그중에 거의 80%가 우리 탈북민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뭐 배고픈 거는 북한에서부터 잘 견뎌가지고 괜찮는데 이 한국에 보니까 이러저러한 소식에 이러저러한 정치적 구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평화 통일, 평화 통일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가 공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산만합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통일을 말하면서도 우리 한국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걱정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들은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주도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정신 차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속지 마세요.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통일시키는 것처럼 평화 평화고 노래 부르지요. 여러분 평화에 속지 마세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복음통일 이렇게 복음통일을 외쳐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 하면서 그 평화가 공짜인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평화가 공짜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통일을 외쳐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새마을운동에서 지금 먹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 새마을운동을 잘 해가지고 이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을운동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새마을운동을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 때에 아침 새벽 종소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연세 되신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새벽 종소리와 함께 여러분 새벽 운동 때에 교회마다 다 새벽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죄 종탑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다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그 새벽에 종을 치게 되면은 그 종소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깨워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왔습니까?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하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부심을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조국을 세우는 데에도 한국교회가 지당한 공이 있습니다. 자, 저는 다는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3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그 역사의 자취를 공부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한다는 김구 선생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통일 올 것이다 꿈을 깨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장로님들 내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치만 잘하게 되면 통일이 오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잘한다고 통일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여러분 통일 올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 대비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 복음통일, 복음통일을 외쳐야 됩니다.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 평화, 평화 하는데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되면 늘 이렇게 해야합니다. 자꾸 평화, 평화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물론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평화 평화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현혹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노래 부르게 되면 당장 통일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현혹되어 왔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저 북한 땅에다가 복음을 넣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참 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일찍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 함흥을 목사님께서 일찍이 함흥을 위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통일의 키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당 간부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간부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조직 비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북한을 너무 잘 알았는 것 같아요. 김일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니까 김일성을 너무 잘 알았겠지요. 그래서 북한에는 언제부터인가 교과서에서 북한의 모든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김일성의 가족이 마치 북한의 역사인 것처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걸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나라가 잘 되려면 역사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왜 김일성 가족이 마치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공부시키는가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이 죄가 되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잡혀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정말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반동집 가정으로 우리는 수없이 탄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저는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처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대구에도 제가 지금 조사해 봐야 하게 되면 우리 대구에도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한 300여 명이 한 380명 정도 거의 400명 정도 이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만나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북한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민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야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꿈을 깨서요. 우리가 통일되게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 그때 가면 한국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지금 선교하지 않으면 통일 후에 우리가 선교하기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통일을 안 주시는 이유가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통일 안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탈북을 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정말 제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야,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 안에 주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북한 탈북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탈북자의 신분일 때 어디 가서 도움받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연히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의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고 교회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딱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미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할 때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통해가지고 제국주의의 야망을 키운다고 하는 그 바로 이 교회, 이게 바로 그 자리였구나. 십자가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할 때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빗대가지고 종교를 통해가지고 한 나라를 침략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에 물들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의 하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뇌입니다, 세뇌. 우리가 북한에서 이런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지금 그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이런 자리였구나. 그리고 알려고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목사님이 집에서 밥을 해주고 나를 밥 먹여주고 목사님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맙더라고요. 그 당시에 갈 데 없는 나를 밥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하는 거는 고마운데 이 성경을 계속 주입시키는데 이게 너무 지옥 같더라고. 곤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내가 이 성경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인연이 딱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책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아니, 이 성경이라는 책에 여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냐. 그래서 목사님에게서 이 선물 받고 호기심에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는데 내 두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또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주체 사상하고 비슷한 책입니다만은 김일성 혁명 노작인데 그게 무슨 책인가?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벌건 가죽으로 여러분 했는데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면요, 이 성경하고 신통도 닮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태어나서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뱉은 말을 누가 그렇게 김일성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다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일성 말을 어려서부터 통치하기까지 뱉은 말을 수록해 놓은 책이 바로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말씀록입니다. 우리는 그걸 북한에서 어릴 적부터, 여러분, 어른이 됐을 때까지 그걸 늘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김일성 혁명 연구실이라고 하는 이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그 김일성 혁명 노작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야, 그 책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노작은 김일성 말을 공부해 수록해 놓은 겁니다.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의심되는 거는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책에는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자, 10대 원칙의 첫째와 이 십계명의 첫째가 또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십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지요. 여러분, 주체사상의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일성 사상에는 다른 사상을 가지지 말라입니다. 너무 똑같은 겁니다.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김일성 혁명 노작을 모방한 이런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책을 성경책을 두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던지며 따졌습니다. 목사님,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저를 어리석게 보는 겁니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이 성경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읽어봤더니 이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따졌습니다. 야, 그 목사님이 그날 나를 앉혀놓고 이해를 시키는데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북한이 이 성적을 모방한 거야. 너네 김일성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일제시대에 김일성 어머니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보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도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도 교회 건사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릴 적에 김일성이 뭐 8살 때인가 어머니가 그 김일성을 데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 김일성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어린 김일성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컸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끔찍한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때 도망쳐온 주제에 그래도 나는 김일성 편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세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바뀌는 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이 성격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장군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찌 우리 장군님이 이걸 모방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싸웠습니다. 목사님하고 절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북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야, 이 교회는 누군가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조직생활을 딱 하다가 온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야. 이 성경을 만든 사람도 김일성의 혁명 노사를 보고 와서 이 성경을 만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참석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체면에 또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믿음은 없으면서도 그래도 예배를 참석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삽니까? 우리 교포들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요, 진짜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주여와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게 우리 북한하고 뭐가 다르나.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을 당해서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눈물 흘리던 모습하고 그들이 주여 하며 북한에서 우는 모습하고 너무도 신통이도 닮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것도 속고 있는 거야. 또 속고 있어. 야,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속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니까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고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들이 고난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실은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한 3개월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심, 불신,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처음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게 됩니다. 너무 의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요 김일성을 신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하고 통일하는데요, 통일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불붙는 집안에는 다섯 살 난 그 집 아들이 나오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 저거 어쩌나 저거 어쩌나 제 애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들어가서 그 애를 건져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죽을까 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달려왔을 때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는 주인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몸을 던지더라고요.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아버지가 들어갔으니까 살았구나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간 아버지가 가지고 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지 아들이 지금 불안해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면 당연히 그 아들을 먼저 살려내야지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뭘 가지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입니다. 그게 무슨 신주단지나 되는지 옷 속에 감춰가지고 그걸 먼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은 무너지고 여러분 그 아이는 불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건져내온 게 아들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TV 신문,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그 아버지를 자랑하는데요. 크, 북한의 정보는 또 빠릅니다. 그걸 아주 선전가치로 또 여기는데 뭘 어떤 선전가치, 김일성의 충성의 가족으로 또 묘사하는 겁니다. 야, 지금도 기억납니다. 신문의 일면에, 노동신문의 일면에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불붙는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아들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여 그 불붙는 집안에서 아들보다 먼저 그 김일성의 사진과 그리고 정정일의 그 초상화라고 그러죠. 그걸 먼저 가지고 나온 아버지에게 북한의 최고 칭호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는 겁니다. 영웅 칭호. 그 아버지는 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충성이구나. 나도 저 아버지처럼 이런 충성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나와서 이 성경을 접하고 이걸 보면서도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야 이게 김일성하고 섬긴 거하고 이게 하나님 성경은 뭐가 다르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신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양심도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믿겠으면 믿겠습니다. 나를 자꾸 의식적으로 나를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야,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는지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너 안 믿겠으면 가 우리 집에 있을 필요 없어요.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됐는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 사택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아마 고발해 갔습니다. 정보를 봤는데 여러분 그 당시 목사님에게 내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가 목사님에게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더 중요하지요. 나는 별거 아닐 겁니다. 공안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북한 사람이 있다고 왔는데 내놓으세요. 그러면 나를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숨겨놓고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공병실에서 전화 받은다. 목사님 나를 집안에다 지금 숨겨놓고 공안들이 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놓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고 그 공안들에 그렇게 담대히 맞서더라고요. 야 나를 숨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날 여러분 공안들이 그럼 집안 한번 뒤져봅시다. 집안 수색해서 내가 나오면은 여러분 나와도 그렇고 안 나와도 그렇고 목사님은 쫓겨차고 여러분 감옥에 잡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해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를 숨겨놓고 그 공안들에게 안 내놓고 담대히 맞서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목사님의 그 신앙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원들의 눈을 다 가리게 해가지고 뒤져도 안 보고 아 그런가 그럼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하고 공원들 가버렸습니다. 야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바라본데 목사님이 목사님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옷땀에 흠뻑 옷 잔뜩 다 젖었더라고요. 근데요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 야 저 목사님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 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목사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이거 숨겨주지?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똑바로 말하세요. 나를 오늘 이렇게 숨겨놓고 나를 이렇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켜준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양심 없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인간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와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보다도 그게 우심되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근데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한국에 와서 내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이유가 그때 목사님이 그날 해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맞아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야.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준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이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온몸에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 신앙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아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통일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통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저 북한 동포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나라에 와 통일을 이루는 탈북민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되면은 통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아직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북한이 지금 얼마나 변화가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탈북민들 땅에 왜 보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으로 빼내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형제들을 살리라고 너희들을 먼저 요셉처럼 먼저 너희들을 빼내주신 것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잘 준비되어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는 것이야. 와, 그 말씀을 비전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그 비전이 없었더라면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절대로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비전이 지금도 이 마음에 불타있기 때문에 나는 북한 동포들 우리 형제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복음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거의 80%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나를 찾아와서 깜짝 놀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두 명이면 제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명이 지금 내가 우리 내 앞에 와서 고백한 사람들만 해도 한 10여 명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 세탁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왜 북한에서 우리가 고난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정답은 이겁니다. 왜 북한 동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저들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저주받는 동포들을 가만히 보면서도 그냥 우리만 평화여 평화여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줘야지요. 저들을 살려야지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가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일찍이 통일되었는지 아십니까? 독일도 우리와 같은 분단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일찍이 통일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제가 독일 통일을 공부해 보니까 동서독 분단 속에서 좀 더 잘 살았던 서독이 무슨 운동을 했는지, 통일을 위해서 무슨 운동을 했는지,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서독의 그리스도인들, 서독 교회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서독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모았더라고요.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에.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 동독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공짜로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동독의 정부하고 교섭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교섭을 했는가 하면요. 이게 비밀운동입니다. 지금도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에 가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독일 통일의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고 쳐서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통일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누구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서독식 프라이카이프 운동, 통일운동을 하려고 제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에 서독식 프라이카이프 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운동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해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공짜로 불당하다고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동독 정부하고 교섭하면서 동독 정부에다 주면서 그 대가를 뭘 요구했는가 하면요, 대가를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정치범들을 그 돈으로 사왔습니다. 바꾸자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 감옥은 거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운동이었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돈 주고 사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다 서독 교회들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독 교회들이 그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서독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된 동독인들, 그 탈동독인들, 교회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 정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구나. 그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탈동독인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여러분 그 동독으로 그 탈동독인을 통해서 여러 루트로 들어가면서 동독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걸로 착각했던 그 동독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깨달으면서 아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들이 자유에 대해서 목마르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동독의 한 지도자가 정치인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서방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아 우리도 이제부터 자유 여행의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행의 자유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됐는데 여러분 그 동독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중심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열망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잘못 발표했을 때 그 동독 사람들, 특별히 베를린,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다 하고 일어났으니, 일어날 때 맨손으로 일어났습니까? 한 손에는 꼭쟁이, 한 손에는 망치를 두고 어디로 몰래 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몰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통일이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왜 이런 멋진 통일을 못 만듭니까? 여러분, 꿈을 깨서요. 우리가 통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일을, 우리에게 진정한 통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저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상된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자유의 열망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나라 탈북자들을 하나님 이 땅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 통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나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목사로 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통일 준비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간의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을 좀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만 자꾸 듣지 마세요. 그러면 통일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서요, 야, 통일의 때가 지금 바야흐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현 정부는 탈북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5만 명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 통일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를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래도 배고프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 못 입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옷 못 입고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이제는 배불리 다 먹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이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거기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 그냥 이제는 배불리 사니까, 야, 내 배불리 먹어서 좋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안주나 서나 북한 생각입니다. 고향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정치적 통일이요, 뭐 평화통일이요, 이런 거창한 통일을 말하지만 우리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말하는 통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만나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여러분 정상적인 통일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나 서나 여러분 북한 생각입니다. 고향 생각입니다. 부모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이, 야, 이게 다양한 루트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루트가, 북한하고 내통하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핸드폰을 여러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거의 70% 80%가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통하는가 하면요, 뭐 북한하고 무슨 뭐 서신 편지 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북한,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단 속에서도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들하고 내통하게 해도 여러분 통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부모 형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 형제들하고 내통할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나라 온 탈북자들의 넓은, 여러분 이게 안전한 선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중국 국경 쪽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국정 쪽에서. 여러분, 이만갑이라고 지금 TV에 이만갑이라고 보시는 분들 계시죠? 이만갑에 지금 탈북민들 출연해가지고 탈북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에 돈도 보낸다, 가족하고 전화통화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그냥 우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마주해 있는 데서 밀수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부터 중국 핸드폰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시간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중국 국경하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핸드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높은 산에다가 기지국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 기지국 전파가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도시에는 그 전파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을 그 대도시들에 넣게 되면 그대로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통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가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전화기가 우리 형제들 손에 있는 것이죠. 그 통화하는 것이죠. 저도 10여 년 전에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여러 대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첫 통화를 10여 년 전에 했는데, 와, 얼마나 꿈같은 통화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 나보도록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너 남조선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있나? 날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 밥 굶는 사람 없어. 여기 북한 같은 나라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밥 굶는 사람들 없어. 여기는 계속 밥 먹는 세상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살찐다고 밥 안 먹는 세상이야. 너네 꿈 깨라. 여기 사람들 밥 굶는다. 걱정하지 마. 여기 쌀 넘쳐나.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에서 자랑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제가 한 달 받는 사례가 뭐 150만 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50만 원 가지고 슈퍼에 가서 쌀을 사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뭐 20kg짜리 쌀 한 포가 뭐 4만 원 이렇게 하죠. 또 저 사람은 3만 원도 주고 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50만 원 가지고 가면은 얼마 살 수 있습니까? 한 10포, 20포는 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다 자랑했습니다. 야, 한 달 내가 너희들 말처럼 월급을 타가지고, 아, 쌀 사게 되면은, 내가 20kg짜리를 내가 20포, 30포 살 수 있어. 우리 집한테 가득 쌓아놓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쌀 욕심내지 않아. 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가서 먹을 쌀을 사다 먹는 세상에 저 사람도 꿈 같은 세상이지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나. 여러분, 북한에는 한 달 월급이 3,000원입니다. 한 달 동안 삐 빠지게 일해가지고 여러분 쌀 10kg도 쌀기 힘듭니다. 장마당 가서 그것도 장마당에 쌀 사야 되는데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가게 되면 10kg도 사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쌀이 꿈같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쌀 넘쳐난다니까 저 사람들은 꿈같죠. 그리고 나도록 그럽니다.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우리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켰지. 와, 얼마나 세뇌되었으면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해시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가족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무슨 평화를 만든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데 뭐 정치인들끼리 맞아서 무슨 평화를 만든다? 꿈 깨세요.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우리가 대화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 산다는 걸 저들이 깨우니, 아, 내가 잘 산다는 걸 자랑해가지고 저 사람들 좀 부럽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안 먹혀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잘 사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내가 여기에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된지 알아? 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나를 한국 교회 많이 다니면서 한국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정신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 처음에도 안 먹게 들어갔다. 그런데 계속 이해가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고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꾸준히 전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는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응해서 전하는 뿐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야, 요즘 전도지 가지고 나가면 창피해가지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아,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전도지 가지고 꼭 나가야 됩니까? 아,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생각, 우리는 그냥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때부터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고 당장 제가 성경책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쳐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이 같이 내가 예배 드릴 수는 없어. 그러나 너희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희들이 뒷동산에 가가지고 집 뒷동산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눈에 보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 끊어. 나무를 꺾어다가 뭘 만든다? 십자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어디다 다느냐. 너희들만 볼 수 있는 집에다가 걸어놔. 다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교회구나 우리가 고발하면 또 잡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아직도 여러분 신앙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에 잡혀가서 처형당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또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족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뭘 하느냐. 그냥 걸어만 놓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궁핍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날을 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열심히 나가 일해.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잘 때 또 가족이 다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해. 매일 반복해.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이 그러더라고. 어느 때 야 네가 하란 대로 했더니 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 같다. 야 옛날은 우리 가족이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새 힘이 솟는 것 같다. 나가면 막 기쁨이 생겨. 아침 일어나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북한 사람들에게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3만 4천 명 자기 남을 전도는 못하다고 자기 가족을 이런 식으로 전도만 해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공사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TV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옛날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못해서 가족끼리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한국 영화,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북한으로 많이 전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한류 문화 일어나는 거 사실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만갑에서도 이해가지요. 제가 북한을 통화해 보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애들도 모이게 되면 너 남수선 노래 알아? 너 남수선 노래 알아? 너 남수선 영화 봤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끼리 앉게 되면은 옛날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도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이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세 명 이상 모이게 되면은 남수선 이야기입니다. 야 남수선의 드라마를 봤어? 시장에 장마당에 아줌마들이 모아서 장사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 말 많은 시장에서 뭐라 합니까? 야 한국의 드라마 뭐 암흑의 제목을 봤는데 야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을 나누는지 야 내 그 사랑 영화를 봤는데 이 다음 해가 내 궁금해진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본 드라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면은 친구 측에도 못 준답니다. 여러분, 지금 요 20대 애들이요, 북한 애들이 생일 세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생일 세는데, 남수선 노래 하나 모르게 되면 그 친구 측에도 못 준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 한류 문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대북운도 한다 사람들 만들었습니까? 통일부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하고 내통하면서요, 한국에다 이 한국 영화 다 들여보낸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하고 통화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족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나하고 통화했는데 나도록 한국에 드라마가, 재미나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그걸 CD에다 구워가지고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아, 내가 깜짝 놀라. 너는 그, 이거 어디서 들었는가? 그 제목이 뭔지 아는 것 같아. 뭐 태양의 후예라는 영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나는 목회하느라고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야, 태양의 후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CD에다 좀 구워달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네 보고 시장 나가서 팔게 되면은, 아, 한 달 월보다 더 받는, 6천 원 받는다는 겁니다. 두 달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와, 나는 내가 살 때 북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북한도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도 북한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진리의 복음이 못 들어갑니까?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의식이 깨어나겠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왔는데 우리 한국교회 통일진비 뭔지 아시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돈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자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품어서 키우게 되면은 저 같은 목회자가 키워지고, 저 같은 목회자가 키워지면 뭘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장로님 여기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께서요, 어느 날인가 저에게 제 강의를 한번 듣고, 강로님께서, 목사님, 두 명의 탈북자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150만원, 우리나라 돈 150만원이면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 한 사람을 한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두 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우리 선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라오스에 와 있는데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게 되면 그들이 뭘 합니까? 제가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자기 가족이 도와줘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한국 교회나 여러분 우리 선교회가 도와줘서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무슨 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 가슴에 아, 나는 한국 교회가 나를 후원해줘가지고 도와주셔서 내가 이 한국에 왔구나, 이걸 평생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러면 언제인가는 이들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된 자들로 저는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림교회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평양 아니라 함흥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이제 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에 세우는 교회 헌금을 하십시오. 하면은 그것이 이제 모여지게 되면,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지금 때가 되었다, 여러분의 헌금의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교회가 세울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통일 주신다,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 통해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고난을 보십시오. 왜 40년 그 광야를 걸어, 그들이 빨리 깨어났더라면, 빨리 의식이 깨었더라면 여러분 빨리 갈 수 있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의 의식이 다 깨워진 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안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 분단 70년 넘었는데도 아직 통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단 70년 때 분명히 하나님 통일 주실 줄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76년이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왜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통일 준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내일 당장 통일된다면 우리 한국교회 북한을 품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때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핵을 이깁니다. 복음이 주체 사상을 이깁니다. 복음이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 있게 되면 교회는 깨어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산국가에서 받은 그 지하교인들이 받은 핍박하고 지금 우리가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들리는 말에 보게 되면은 교회 여러분 교회 그 탑 십자가 탑도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다 철거한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거는 고난도 아니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십시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아마 그 영상을 다 봤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다 아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야 오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첨단 시대라고 말하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아, 우리는 뭐 저 나라하고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이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남남 갈등을 보십시오. 남북 간의 갈등을 그렇다 치고 남남 갈등을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손에 총이 쥐어진다면은 6.25 전쟁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깨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다 깨웠다고 에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으로 복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어제 시작 전에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나는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못 본 채가 지나죠?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에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 때문에 그들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자를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천대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대가 없이 그를 살려졌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지금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나는 두림교회가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저는 꿈을 보았습니다. 두림교회의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뭐 10년, 20년 후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올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늘 꿈꿨던 함흥의 교회에 세우는 그 꿈을 여러분 내일 당장 치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과 목사님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북한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그 헌금을 내서 앞으로 북한에 여러분 목사님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교회 북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여러분 빛이 어디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120년, 1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평양에다 세웠습니다. 북한에다 세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북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때가 되었다고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리드합니다. 여러분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됩니다. 독일의 학자가 말했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통일되게 되면은 이 통일 한북 간의 통일 한반도 통일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깨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꿈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도 마치도록 합니다. 언젠가 한국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설악산에 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했더니 보니까 설악산이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설악산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으로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악산 그 유명한 산입니다. 가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눈에는 가보니까 야 우리 북한에서 우리 집 뒷동산 같은 산이더라고요. 뒷동산 같은 산이더라고요. 제가 보건대에는 여러분 금강산, 미왕산 목사님도 금강산 가시려고 그러다가 박원자 사건 때문에 그때 못 가셨다고 하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설악산 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통일 비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쓰임받는 거는 여러분 북한 재건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관광 자원만 개발해도 그리고 북한에 여러분 아직 철강석 그리고 강석만 개발해도요 우리나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만 세워지고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로 리드합니다.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꿈을 지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일자리 없는 분들이 꽤 많지요. 여러분 통일되면은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리더해야 됩니다. 리더자가 돼야 됩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도 여러분들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통일하고 그냥 평화하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준비하세요. 복음 안에서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설교를 마치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림교회가 이 대구의 드림교회가 함흥 드림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함흥 드림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저희 세터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이 드림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북한에 가서 함흥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은 저와 함께 꼭 갑시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뚱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잠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통곡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세 가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빨리 속히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신앙으로 준비되는 정치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